수도권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군 선교 기간이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또 군대 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거의 한 20년 전쯤에 제대를 한 것 같은데 신병 교육 때 조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저의 신분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상병 때에 사단의 감찰부에서 갑자기 저희 대대로 들이닥쳐서 감찰부 설문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내무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조교들을 다 이렇게 행정실로 보내고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막 설문지를 돌리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한 장 들고 나왔죠. 그래서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저희한테 불리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주차의 군생활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저희가 다 조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죠.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생이었습니다. 설마 내 이름이 나오겠나? 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사단으로 갔고 사단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금 대대로 내려줬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딱 한 표가 나왔는데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이성호 상병. 그 이유까지 쓰는 거였는데 그 형제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성호 상병이 누구보다 얼차려를 빡세게 준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누구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너무 이렇게 무섭게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웃으면서 초코파이를 나눠주더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를 결과를 받고 제 선임들이 막 저를 놀려요. 야, 너는 초코파이도 막 인상 쓰면서 줬어야지. 왜 일관성이 없냐, 이중인격자처럼. 제가 진짜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야, 내가 진짜 이중인격자처럼 보였겠다. 평일에는 막 소리 지르고 얼차려 주고 하는데 주일에는 인자한 모습으로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있었으니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남은 1년 동안에 제가 맡는 모든 훈련병 기수들에게 정말 인자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더니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 있었던 그 남은 1년 동안 한 명은 실족시켰지만 남은 1년 동안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일본 선교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삿포로 지역을 순방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순방을 하시는 기간 내내 강조하셨던 것이 앞으로의 일본 선교는 존재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방을 하는 기간 내내 저는 이 존재론적인 선교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존재론적인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존재론이라는 것은 현실의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존재론적인 공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론적인 선교라는 것은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곳곳에 내가 거한 초소에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론적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 선교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도 그러할 것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개척지, 첫 사역지는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크거든요. 평생의 기억이 남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그들이 어떤 교회의 재정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가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이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참 많이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전도의 방법은 다 틀려먹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따르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이방인들로부터 비롯된 이단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오직 나라의 관습과 풍습만 잘 따르면 예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복음의 진술을 알고 복음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격노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바울 서신 여러 편을 읽고 있다 보면은 그 바울 서신 각각이 주는 독특한 문체와 어법이 있는데 저는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 독특한 문체를 발견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한 사도 바울의 어법은 바로 절규하는 어법이라고 말을 해요. 절규하다. 여러분, 절규가 뭡니까? 핏대를 딱 세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게 절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인이 뭐라고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절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어떻게 영접했다고 전합니까? 예수를 대하듯이 영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부터 타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복음의 진술을 알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규하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단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합니까?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데 이 율법만 믿어서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참된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만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그 복음의 진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온 거죠. 자, 우리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흔히 우리는 이단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 뭔지 살피고 그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 다른 복음과 이단이 들어왔다고 그 다른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참된 복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는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연약하여.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연약함, 아픔, 가난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아스데네오라는 헬라어에는 지극히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하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가난한데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 뺏어줄 게 있나요? 어떤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걸 꺼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지극히 가난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전합니까? 연약한 율법을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령, 우리가 따를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아픔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지체가 있으면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은혜를 누려라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행위죠?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뭐 그 반응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한 구절만 읽어봐도 어땠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긴 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업신여기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지켜들고 흥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겁니다. 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육체의 길을 쫓아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육체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절규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절규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참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사실 떠날 때에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에. 근데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기질이 심한 F라서 때로는 좀 이렇게 쿨하게 반응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뭐 내버려 두지 뭐. 저 사람 인생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의 인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나 보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전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권위를 알고 거룩함의 당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라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잘 준비된 선교적인 매뉴얼, 잘 짜여진 스케줄링, 아니면 잘 보관된 문서,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성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말씀에 젖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이 본문에는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시간이죠.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뭐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 본문에 등장한 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어떤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인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 각자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성껏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인생에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카이로스 속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절대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과 위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게 크로노스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크로노스에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오늘 낮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진 같은 경우는 오늘 진예배도 있었거든요. 진예배도 드리고 GBS 모임에 그러다가 또 저녁 예배로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손들라면 닫을까 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예배 중독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절대 사람이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나서 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우리 인생을 초대하셔서 그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우리 삼일교회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 담당자라서요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공예배 출석을 거의 안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다고 뭐 공동체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선교 때만 되면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갈등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단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참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선교를 가지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들, 죄지은 자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가족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란 무엇일까요? 이번에 제가 일본 선교 담당이라서요 이제 여러 곳들을 순방했지만 첫 번째 순방했던 곳이 삿포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몇 분 얘기하시긴 하는데 보통 1% 정도다라고 알고들 계세요. 제가 일본 선교를 담당하기 전만 해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담당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해 본 바로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 0.4%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존재론적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시다가 삿포로 지역의 한 교회에 가서도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지역의 한 자매가, 일본인 자매가 자기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 자매는 20대 중반대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고요. 근데 유치원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서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때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들어갔고요. 그날로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그 자매가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도 마침 한국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과. 그 자매를 이렇게 맨 뒤에 앉아있는 자매를 보면서 불안했답니다. 표정도 너무 어둡고 곧 뭐라도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선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붙잡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심방을 했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로 깨워주는, 계속 그것을 연속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성교사님께서도 사모님과 계속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이 뭐였냐면, 저 자매가 유치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유치원을 하면서 저 상처를 치료받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뭐 여러분, 일본 땅의 교회에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예,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1층을 유치원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그때부터 유치원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자매에게 당연히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겠죠. 감사하게도 그 자매는 어려웠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유치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아침마다 해야 된다. 이것에 동의해야만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목사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매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정말 의무감에 처음에는 이것저것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을 듣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속에 어울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는 찬양에 은혜 받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 자매의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래요. 이게 뭐 좋은 로드 자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따릉이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타고 1시간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자매가 집에만 가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저러나?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지금 가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인가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주일에 교회를 따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전도가 돼서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남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사모님이 교회 안수집사님입니다라고 소개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치원과 교회를 섬긴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 유치원에서, 아니 그 교회에서 너무나 주변에 소문이 잘 나서 믿지 않는 가정도 그 유치원을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다라는 고백을 해서 교회에 보내고, 부모가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따라왔다가 다 같이 믿게 되는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의 찬양 소리. 저희 3.1교회가 일본 땅에 총 23개 교회를 연계하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서 한 인원 5명 이상 그렇게 통계를 또 한번 내보면 또 거기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척박하고 정말 복음에 메말라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멜로디가 아이들의 입에서 통해서 들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일본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규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은요 그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도 매력 덩어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명확하고 쉬운 걸 좋아해요. 말하잖아요 할례 구원 율법 구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말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다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물론 다들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야 되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로 얘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매력이 없는 듯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가 너무나 예상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상이 되고 힘들다고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타고들어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성령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땅을 향한 3.1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신뢰하며 묵상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그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내 영이시며
고백합니다. 그 누굴 기다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어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길을 따르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둬야 되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며